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4일 아시아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축을 통해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미국의 태평양 정책을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남아시아까지 메콩강 일대에서 태평양 섬들에까지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매년 3조 달러에 이르는 무역 거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수단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것과 보다 긴밀하게 엮을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과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한 27명을 전역시켰습니다. 미 공군 앤 스테파넥 대변인은 13일 공군은 지난달 2일까지 전장병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명령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거부하거나 예외 조치를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27명은 백신과 관련해 행정적인 전역 조치를 내린 첫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넥 대변인은 이들은 모두 첫 사병 복무 기간을 수행 중인 사람들로 젊고 하위 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모든 현역, 주방위군, 예비군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각 군은 독자적인 백신 접종 의무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무인기 오폭 사건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13일 국방부 장관은 추가적인 책임 규명 조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립조사를 진행한 미 공군 감찰관은 이 공습이 교전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태만에 의한 과실이라기보다는 확증 편향에 따른 결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습은 당시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호라산에 의해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외곽에서 폭탄 테러로 최소 170명의 아프간 주민과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은 직후 실시됐습니다. 미군은 또 다른 추가적인 폭탄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표적물이 민간용 물탱크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플로레스 섬 북부 해상에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당초 이번 지진의 규모를 7.5로 발표했다가 7.4로 낮췄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7.6으로 발표했다가 7.3으로 정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4일 자바섬 세메루 화산이 분출해 최소 46명이 사망한 뒤 열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평양 분지를 가로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3일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는 협정 가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아시아 태평양 경제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 움직임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CPTPP 참여는 더 이상 정부 부처 간의 논의로만 머무를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CPTPP 참가 의사를 표명했지만 언론은 농민들이 가입에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해왔습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나머지 11개 국가가 출범시켰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한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내년 여름에 실시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6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응해 올림픽 보이콧 결정을 내렸으며 동맹들과의 협의 뒤에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한국의 참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s decision 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is theirs to make. It's not for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스스로 내릴 결정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그들을 위해 내려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백악관이 그 결정을 발표하기 전 동맹과 파트너와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독한 인권 유린과 신장 자치구에서의 잔악 행위를 고려해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동맹과 파트너의 이번 결정을 협의하고 알려줬으며 그것이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상황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포터 부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또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계속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3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영 능력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실시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 군사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시행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 한 양측이 FOC 연습 시기와 관련해 이미 내년 여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진전 상황에 따라 가을에 재평가할 것이며 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과 관련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찬성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조치와 노력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그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적절한 수준의 군사 준비 태세를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13일 VOA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부과한 대상에 중국, 미얀마 등과 더불어 북한이 포함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끔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노동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활동에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그러나 이번 제재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제재가 더 넓은 제재 활동의 일부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분석관은 이번 제재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창피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의 조직과 개인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뉴컴 전 분석관은 이번 조치가 금융적으로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정도가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뉴컴 전 분석관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비자 발급을 승인한 이 대학의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하 교무처장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했다면서 러시아가 반발은 하겠지만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제재는 잘 이행될 경우 제재의 지속성과 후속 조치, 국제협력에 필요한 제재 이행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이는 일회성 행동에 그쳐 북한이 새로운 유령 회사를 만들자마자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인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의 경우 해당 촬영소가 다른 유령 회사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바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는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정부기관인 중앙검찰소가 제재 조치를 받은 건 올바른 조치의 첫 단계라면서도 이 기관은 세계 금융체계에 직접 노출이 있는 곳은 아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신규 제재는 미국에 있어서 인권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인권을 다룰 수밖에 없고 북한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 더해 인권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면서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실제로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콜롬비아대의 스티븐 노퍼 박사는 이번 제재 조치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좌절감도 반영돼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북한 정권과 만나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지만 북한 정권은 상황을 진전시킬 의지가 있는 듯 하다가도 미사일 시험 등을 통해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같은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들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느꼈을 것으로 노퍼 박사는 해석했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을 더 주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는 겁니다. 고수 국장은 따라서 추가 제재를 내놓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은 것은 매우 순진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제재와 상관없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제재가 미국의 적대 정책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로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북한이 애초에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DOE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반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노동당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구체화했고 10월에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 개막식 연설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유리한 협상 국면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북한의 이런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를 고리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달 초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미한 안보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전략 기획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 운용 능력, 즉 FOC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기 위한 협의를 갖기로 함으로써 북한이 반발해온 미한 연합훈련이 규모 있게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대미, 대남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 당국 차원의 강한 반발은 물론이고 상응한 행동까지 나설 법한 사안들이지만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한 비난 수준에서 반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예고한 연말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당 8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 대남 메시지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이달 말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반발을 삼가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면서 향후 응징적 대응을 준비하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기존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미국과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동조하는 방식으로 한층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인 전략 기조 자체가 바뀌거나 대화를 단절하면서 이제 강화된 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비난의 공세도 좀 세지고 기존에 뭐 무기와 관련된 언급했던 것도 좀 더 구체적인 형식으로 그 실행 계획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기조 자체는 유지하되 발언의 강도는 좀 더 세게 하는 것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반발 자제는 선전선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나올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에 대한 외부 사회의 관심을 한껏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온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내걸었던 대미 정면 돌파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2018년 6월 이후 지켜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방침 철회를 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일종의 중대 결심, 뭐 북한이 새로운 길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의적인 표현, 해석의 여지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되 이제 그게 모라토리움 철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의미를 담은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초강경으로 몰아갈 대외 전략 수정은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국으로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 중국도 북한이 핵이나 ICBM 도발 같은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는 데 호의적일 수 없고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경우 한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 여지도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노선은 사실은 핵실험과 ICBM 발사거든요. 만약에 이걸 깨버리면 이제 바이든 정부도 초강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대화 국면이 아예 깨지게 됩니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는데 한국의 신정부가 누구든 간에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결국 한국의 신정부하고도 대화 여지가 사라지거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조건부 협상이라는 북한의 대미 전략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전원회의가 대외 메시지보다는 경제 문제와 사상투쟁 등 내부 결속 메시지에 보다 큰 비중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전 차관은 김 위원장이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해라. 이제 그러면서 우선은 남쪽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이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2020년엔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가 별도로 나오지 않은 만큼 올해도 12월에 전원회의가 열리면 내년 신년사 표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 함 증설 계획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검토해야 할 요소가 여전히 많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지스 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련 일부 예산으로 16억 4,5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조사국은 의회가 관련 예산 승인 전 검토해야 할 요소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의회가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관련 활동의 집행에 미칠 영향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스함 탑재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적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의회가 검토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을 2023년까지 60척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미 해군의 이지스함은 48척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미국의 이지스함은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역내 방어를 위해 서태평양 지역과 페르시아만 유럽 해상 일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원래 주로 전구 범위의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전구 범위의 탄도미사일 요격 역량 외에도 이 시스템이 수집한 감지 추적 데이터는 ICBM 요격을 위해 구한된 미국의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넘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ICBM 요격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가 해군의 이지스함대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현재 해군의 이지스함이 수행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괌의 이지스 어슈어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과 하와이에 있는 기존의 이지스 어슈어 미사일 방어 실험 시설을 탄도미사일 운용 시설로 전용하는 방안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스 어슈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 밖에 미국의 방위비 지출 제약과 미 해군의 이지스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그리고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고려할 때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동맹국의 비용 분담 문제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 관련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최근 합의한 새 국방수권 법안에 따르면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일부 예산으로 16억 4,5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앞서 미사일 방어청이 의회에 요청한 16억 4,790만 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또 국방장관이 미사일 방어청장을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협의해 법안 발효 10년 이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의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의 범위와 규모로부터 괌을 보호할 360도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와 해상 요격미사일의 현재와 미래 대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과 개선 방안을 담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국방 예산안에서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일부 예산으로 17억 4,770만 달러, 하원 세출위는 15억 4,31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다량 탄도미사일 공습 전략에 주목한다며 군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추진 기술의 개발과 제어 가능한 미사일 추진 산업 기반의 확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인식 주간에 맞춰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납북자들의 즉각적인 전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상을 겸임하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 2초간이 존재하는 불신감을 打ち破る ためには 我が国が 주体的に 動き トップ同士で 관계를 구축する
마스노 장관은 일본과 북한 사이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을 전제 조건 없이 만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현안을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외교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에 일본인 납북자 5명이 일본으로 돌아온 이래 단 한 명도 귀국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마스노 장관은 무엇보다 가족과 고국에 돌아오길 원하는 납치 피해자들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이 되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피해자들의 하루라도 이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이날 회의에서 가족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귀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의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요코타 씨는 회장이 세 번이나 바뀔 때까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この現実にですね、例えようのない大きな矛盾を感じ なぜ日本政府は解決できないのか?
요코타 씨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며 일본 정부가 왜 납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코타 씨는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며 모든 일본인 납북자들이 귀환한다면 일본과 북한은 밝은 미래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용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루마니아인 납북자 도이나 붐베아 씨의 남동생 가브리엘 붐베아 씨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붐베아 씨는 197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납치돼 북한에서 1997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북했다가 일본인 아내와 함께 일본에 정착했던 미군 탈영병 출신의 로버트 젠킨스 씨 등에 따르면 붐베아 씨는 북한 공작원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쳤으며 미군 탈영병 제임스 드레스녹 씨와 결혼해 자녀를 가졌습니다. 가브리엘 붐베아 씨는 평양에 살고 있는 조카들이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고 있을지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 sincerely wish that my nephews, Ricardo and Gabriel, would know that they had a mother of immense artistic talent who was fluent in four foreign languages.
붐베아 씨는 조카들인 리카르도와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어머니 쪽으로는 마지막 살아있는 가족이라며 그들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태국인 납북자 아노차 판초이 씨의 가족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아노차 씨의 조카 반종 판초이 씨는 고모가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truly wish Anocha to come back. I want to confirm whether she was truly abducted by North Korea and is living in North Korea.
고모가 실제로 북한에 의해 납치됐는지 북한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고모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북한에 있었다는 증거만 있어도 괜찮다며 살아오지 못한다면 유해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노차 판초이 씨는 1978년 마카오에서 실종돼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판초이 씨의 납치를 부인해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에 판초이 씨 납북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에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abductees are still in North Korea, they must be reunited with their family members. If they passed away while held against their will in North Korea, their remains must be returned to their family.
납치 피해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면 가족과 재회해야 하며 북한에 억류 중 사망했다면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은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28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고 일본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양측 협상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내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대북 지원 목표액의 65%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는 13일 2022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비로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NFPA는 이날 공개한 2022년 인도주의 활동 개요 보고서에서 내년에 전 세계 61개국 산모 등 여성과 어린이 5,450만 명을 돕기 위해 총 8억 3,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구기금이 내년에 가장 많은 지원 목표액을 설정한 나라는 1억 달러의 예멘입니다. 이어 시리아가 6,874만 2,500 달러, 콩고 공화국이 6,720만 달러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4,350만 달러와 3,800만 달러,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가 각각 2,700만 달러 순입니다. 이 밖에 아이티와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이 지원 목표액이 가장 높은 10개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북한의 목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30만 6,700달러가 모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UNFPA는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기구로 북한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산모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출산 보건 사업과 북한의 인구 센서스를 위한 일부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의 인구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UNFPA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고령화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정책 개발 정보 제공과 출산 보건 기준 이행, 주요 물자와 장비, 교육 제공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해 103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북한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관련 물자와 장비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에 상주하던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직원들이 모두 북한에서 철수한 가운데 유엔 인구기금은 북한 외부에서 원격으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북 지원에 필요한 물자들을 북한에 반입하지 못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재 면제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한편 나탈리아 카넴 유엔 인구기금 총재는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화상 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전례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구기금이 60여 개국의 여성 수백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word 52, humanitarian appeal, means giving generously to women and adolescent girls and young people, giving them
카넴 총재는 올해 2,900여만 명의 여성에게 피임약 등 건강한 성과 출산 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함께 힘을 모으면 소녀와 젊은이, 가족들에게 희망과 생존의 이유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대유행을 겪는 특수한 시기에 원격으로 혹은 직접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고 카넴 총재는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방역조치 일환인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비정부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는 9일 발표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제한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와 매우 제한된 나라, 높게 제한된 나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7월까지 높게 제한된 나라에 이름을 올렸던 북한은 이번에 상황이 한 단계 더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세부 평가 항목 중 지원에 대한 접근 제한과 환경의 물리적 제약 부문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3점을 인도적 필요의 부인과 입국의 어려움, 국내 이동 제한 등 4개 부문에서는 2점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문에 대한 점수를 토대로 내려진 평가 점수는 4점으로 올해 7월에 3점보다도 더 나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대유행병 초기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심각한 봉쇄 조치로 인해 인도적 접근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난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구매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국경 봉쇄 조치에 의존했다면서 이로 인해 무역 차질과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그리고 이동과 인도주의적 대응의 제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 직원과 많은 외교관들이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인해 북한을 떠났다고 밝힌 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에 직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염병 외에도 만성적인 식량 불안과 복잡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다른 지속적인 요인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인에 자력 갱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중앙 집권적 체제와 국제사회 제재, 가뭄과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필수 보건과 물, 위생, 청결 분야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취약한 사회 기반 시설과 특별히 시골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의료진과 장비의 부족으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성분으로 불리는 사회정치적 분류체계에 의해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제한된 나라로 분류된 곳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콜롬비아, 이라크, 미얀마,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카메룬, 시리아, 말리,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 9개 나라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직면한 가운데 북한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북한의 농업에 끼칠 악영향도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우드웰 기후연구소의 알렉산드라 네이글리 박사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태풍과 홍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일부 국가는 곡물 형태가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혹독한 폭풍우와 가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글리 박사는 이런 현상이 북한만의 독특한 상황은 아니라며 하지만 북한 상황에서 독특한 건 바로 북한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협력 방식이 좌우되는데 북한은 고립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이 연이어 들어닥치고 여름에는 혹서와 가뭄이 이어졌지만 북한은 다른 더 개방된 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네이글리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네글리 박사는 기후변화는 북한 내 농업과 식량 안보의 안정에 지장을 주고 북한의 경제, 더 나아가 영내 정치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기상청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30년 기후 평년값이 2020년을 기준으로 섭씨 8.9도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한 30년 기후 평년값 8.5도보다 0.4도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온난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 상승에 따라 강우량이 늘고 더 과격한 폭풍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산림이 벌채된 북한의 경우 홍수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농업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탱그론 선임국장은 홍수의 위험이 더 커지면서 쌀과 옥수수 등의 수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탱그론 선임국장은 또 기온이 상승한다는 건 쌀을 농작할 수 있는 토지가 더 내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라며 북한은 내륙에 산이 많아 잠재적으로 북한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가브리엘라 베널 씨는 기후변화가 이미 북한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내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만 계속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변화와 같은 사안에도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널 씨는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우선순위에 비해서 이 정책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널 씨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북한의 식량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과 주택 수천 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과 주택을 재건하는 것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지만 북한 정부에는 그런 자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가정보국사나 국가정보위원회는 기후변화와 국제대응으로 인한 2040년까지의 미국의 국가안보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취약한 나라 11개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사회설비와 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심각해지는 홍수와 가뭄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이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악화시킬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계절에 따른 기후 변동성이 극심해짐에 따라 가뭄 시기에는 저수 가능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폭우 시기에는 기존의 설비를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일곱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입니다.
저희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드라이브로 했어요. 우리 유리차 가지고. 이사를 그렇게 했어요. 6일 걸렸나? 6일 동안 아예 그 끝에서 끝까지 동부에서 서부로. 운전만 했는걸요? 하루에 8시간씩. 남편 6시간, 뭐 나 4시간 뭐 그렇게 하고 나 3시간.
이연서 씨는 군인이었던 남편이 오레곤주 경찰이 될 기회가 생겨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서부 오레곤주로 2017년 이주했습니다. 오레곤주에서 노동허가서를 받고 백화점 매장에서 최고 매출의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연서 씨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일찌감치 영어 공부를 병행하며 진로를 위해 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딸 걱정에 한 걸음을 달려오신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어와 사회복지를 공부했던 이연서 씨. 미국에서는 어떤 분야에 도전을 했을까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어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이라고 하면 영어를 기반으로 이제 중국어로 할 수 있어야 번역도 할 수 있는 거고 영어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번역하거나 이런 식인데 저는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어는 잘하고 한국어는 잘하지만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영어를 다시 번역하는 과정, 중국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처음에 미국 와서부터 영어 공부는 사실 시작을 했고 공부하면서 어떤 진로로 나갔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남편 직업이 경찰 직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사회복지를 공부했던 연서 씨다운 발상일까요?
그러면 의료 분야 내 그렇게 그런 결론으로 이제 그럼 간호학을 공부를 할까 아니면 덴탈 하이진이라고 그 치위생학을 공부할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였고 네 결과적으로 사실 둘 다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고 지금은 에네스티지아 테크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전공한 거는 마취 테크를 전공하게 된 거죠.
간호학을 공부할까 아니면 치유생학을 공부해볼까 고민하다 마취 기술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널싱은 그 당시에 주 5일을 나가야 됐거든요. 학교에.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애를 키우면서 주 5일 나가는 건 너무 무리가 됐고 또 시기가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기 신생아 때. 그런 것들도 따져봤을 때 그러면 그것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공부를 조금 더 쉬운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게 생긴 지 2년밖에 안 된 프로그램인데 제가 사는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에 2년밖에 안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학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간호사 공부는 학과 일정이 매일 진행되는 만큼 신생아를 둔 엄마로서 어려웠고 마취 기술과를 발견한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실 막연하게 널싱이나 덴탈 하이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험을 하잖아요. 대충 병원에 가서도 대부분 뭐 간호사들은 이런 일을 하겠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치과에 가서도 우리가 뭐 클리닉 받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마취테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사실 마취사랑 의사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연서 씨는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미국에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Anastasia Technologist는 문자로는 마취 기술자인데 약사나 간호사 또는 의사가 아닌 의료 종사자로 일반적으로 마취과 의사를 도와 마취 투여 및 환자 모니터링을 돕습니다. 마취 기술, 기구, 복용량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고도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수술실에서 일하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또는 외래 수술 클리닉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연서 씨는 이를 위한 또 다른 학사 과정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공부 2년 했어요. 공부 2년 하고 프리렉 과정 1년 반 하고 클리니컬은 6개월 만에 끝났고 공부하는 그 전 프로그램 과정이 그 정도. 프로그램은 2년인데 그 전에 프리렉 과정이 있어서
총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만 하면 국가공인 의료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는데요. 3년여 기간의 학업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학 분야에 지원을 하려면 해부학 수업 난이도가 다 다른 대학기를 다 들어야 하고 화학 들어야 하고 뭐 수학이나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알고 이제 들어가면 중공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쉽고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다 이제 프리렉 과정, 그러니까 그 기본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면 전공에 지원을 하게 되고 전공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약학을 배웠어요. 그 마취약 같은 것들, 약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용어가 굉장히 길어요. 약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브랜드 네임이나 지금 쓰는 이름이나 뭐 이런 제조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이름이 약 하나에 두 개, 세 개씩 막 있을 때도 있고 에너지자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마취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 기계에 대해서 뭐 기계 작동 방법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마취 가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뭐 용량이나 용법이나 사용용법이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용법 도세지를 쓰니까 뭐 그런 것들 콘센트레이션 뭐 이런 것들 아 그리고 어떤 수술에 따라서 그게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런 수술이 결국은 케이스거든요. 어떤 케이스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학문과는 전혀 다른 마취.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정들. 연서 씨는 인체라는 신비의 세계를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는데요.
가장 재밌었던 게 그 실습 나갔는데 정말 가슴을 열잖아요.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하는 걸 봤거든요. 심장을 뛰는 심장을 뛰고 있는 것도 봤고 그걸 다시 멈추고 피를 빼고 거기서 동맥 혈맥 다 찾아가지고 그 판막 있죠. 심장 판막. 그거를 다 잘라서 다시 인공 판막을 넣어서 다 하나하나 다 묶고 갖고 수술해서 다시 그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다시 가슴을 닫는 그 모든 수술을 이제 단 1초도 안 놓치고 다 봤는데 6시간, 7시간 쏘가지고 보는 수술인데 그런 것들 어시하면서 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의사가 막 수술하는 의사가 막 신처럼 생각되고 사람 심장을 막 멈추고 막 다시 뛰고 이러는 게 좀 너무 놀라워갖고 마취학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런 수술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갖고 아마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 뭔가 수술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자꾸 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전혀 본 적도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빠져있는 연서 씨.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의 폭이 점점 커지는데요. 낯선 학문으로만 생각했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직업 전선도 안정적이어서 시작한 마취기술 공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재발견의 시간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연서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합니다. 오슬로 근교에서 선장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바다를 동경했고 어릴 때부터 탐험가의 꿈을 키워왔던 아문센은 의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탐험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1897년 탐험대의 일원으로 선발돼 남극 탐험대의 1등 항해사가 됐고 이후 남극 대륙을 횡단한 후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1911년 10월 동료 4명과 남극점을 향해 출발해 두 달여간의 여정 끝에 1911년 12월 14일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문센 원정대는 탐험기간 내내 일정 간격으로 깃발을 높이 설치해 멀리서도 위치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남극점에 깃발을 꽂고 위치식별 깃발을 통해 1912년 1월 말 무사히 귀환합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1928년 자신의 친구가 북극해에서 조난당하자 직접 수상비행기로 수색작업을 벌이다 행방불명됐고 이후 수색대가 아문센의 비행기 부품을 발견함으로써 사망한 것이 확인됩니다. 한편 아문센이 찾고자 했던 친구는 다른 구조대에게 구조됩니다. 1910년 12월 14일 미국의 철강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진들에게 자신의 기부금 천만 달러를 세계 전쟁을 막는 데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를 쌓고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공공이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19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1848년 카네기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자리를 잡았지만 집안이 가난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지식을 넓혔습니다. 카네기는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피츠버그에 카네기 멜런 대학을 설립했고 2,500개가 넘는 공공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 폐렴으로 84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죽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 그의 묘비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